예,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마침내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새 창조. 새 창조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바로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새 창조 구원의 완성을 이제 오늘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보여주시지만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현실들,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현실이 어떠할 것인지를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서 보여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속하게 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죠. 옛세상은 다 망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변하여서 지상 낙원이 되는 것,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다 망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에도 가면 이 옛세상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로 다 녹아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옛하늘과 옛 땅을 대신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 현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 구원의 현실도 볼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원도. 무슨 우리 아이덴티티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가장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천국에 살기에 합당하도록 영화된 생명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저 옛옷 입었던 곳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의미보다는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이 되어 다시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없이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고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우리 구원의 현실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것들이 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만물이 새롭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서 6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부터 이 모든 약속들이 이미 주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된 현실로 계시록에서 보여주시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이 현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천국을 이루셨고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잠시 감추어져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의 영광도 함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도 천국에 속한 새 사람을 입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시죠. 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새 생명을 입었다는 거죠. 이미 입었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천국에 속한 새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그리고 그 누구도 육체대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옛사람의 모습대로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육체대로 보지 말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시죠. 이미 믿음으로 이 세상이 심판받았고 심판받을 것을 바라봐야 하고 이미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천국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이런 거라는 거죠. 성경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현실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장차 이루실 것을 분명히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삶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두 구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모든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고 하시고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천국에 속한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아니,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명령을 하시냐고요.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명하시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형상이죠. 의로운 왕 대신 예수님의 형상. 진리 대신, 선지자 대신 예수님의 형상, 거룩함의 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형상. 이 형상으로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새롭게 창조해 주셨고, 이 형상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피와 의로써 거룩히 구별되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 말씀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미 시작됐다고 하십니다. 그 삶에서 더 자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에 반하는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라. 왜? 옛사람의 성품에서 죽었다고 하세요. 더 이상 그 옛사람은 우리의 참현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 죽었으면 참현실이 아니잖아요. 새롭게 거듭났고 새롭게 다시 살았으면 다시 산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걸 느끼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요새는 너무 감정으로, 그죠? 모든 믿음도 감정으로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그 앞부분이 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예요. 뒷부분은 뭐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아는 믿음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를 주장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냥 무조건적인 열심과 정성을 원하시지 않아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행위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의 삶. 여기 보면 거짓말, 악의, 분, 회방,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렇지만 이 계시록에서는 더욱이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우리의 천국 현실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뭘 구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 때에 어떤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다 이루어주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받으면, 와,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복음에서 난 믿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종교가 갖는 믿음하고 기독교 믿음을 구별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저 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이루어 주신 그 현실을 믿는 거죠. 그것은 헛된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 할 때마다 잘 이해해야 되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이 세상 다 떠나자는 말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의지도 하지 말자. 이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주시고자 하는 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삶, 이 생이 다인 삶,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것도 이 생의 삶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삶,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는 거죠. 그저 부활 신앙이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신앙인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므로 아니면 우리도 그냥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의 뜻일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 생명은 어디에 속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 사시기에 합당한 생명이 부활 생명이고 우리에게도 천국에 속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 즉 천국 생명으로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까지 가지 않으면 천국에 둔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을 위한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헛되다. 그것이 이 세상 종교의 모든 자들이 믿는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저 이생뿐이면 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시죠? 우린 참 불쌍한 자들이다. 왜 불쌍한가요?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것, 더 영원한 것, 변치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그것이 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현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천국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라. 근데 또 희한하게 또 이런 구절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어떻게 푸냐 하면, 하나님이 주실 좀더 나은 미래의 현실, 뭐 이렇게 또 많이 풀죠.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서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고, 어떤 세상의 고난과 시련들도 인내할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죽어서만 필요한, 죽을 때만 필요한 그런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 그 천국 믿음이 지금 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 잘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죠. 하물며 우리가 영원토록 그것도 가장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고 지금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완전히 누릴 그 확실한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생길까요?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잠시 겪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인내할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그저 육체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에 속한 나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아니면 바라보는데 아직은 희미한 거죠. 희미하면 흔들려요. 이 세상의 변하는 현실에 따라 우리도 함께 변하고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 현실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왜?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에서 난 믿음을 구하고 더욱 확실히 보게 해주시기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5절 뒷부분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에요. 야, 아니 하나님이 이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참되고 신실해. 이거 아니면 우린 뭐 믿을 거예요? 내 생각을 믿을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믿을 거예요? 거짓이 없고 신실하게 이미 시작하셨고 다 이루시는 그런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을 것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만이 거짓이 없는 진리고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참 현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길 떠나면 사실 참되고 신실한 곳은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6절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실하고 참되니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1장 8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런데 계시록 오늘 본문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분, 그분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제 곧 다시 오실 영광의 주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세요. 이 말씀도요, 사실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뭐죠? 우리 한글에 보면 한글 철자에 첫 글자와 제일 마지막 글자가 있죠. 첫 글자는 뭐죠? 기역. 마지막은 히읗. 마찬가지로 헬라어 철자의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걸 가만히 보면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고 마침내 천국까지 끝까지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 끝내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계속되는 죄악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절망과 한심과 한숨과 탄식과 낙심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삶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을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 온전히 이루시는 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주로서 모든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취하여 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시작과 끝이 보여요. 우리가 받은 구원 뭐죠? 만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 형상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자라가다가 예수님이 이루신 영화에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 거죠. 성령님도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인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영광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분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오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로 자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시고 분명히 끝내시는 현실을 이제 알려주세요. 이어오는 구절에서 그것을 세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산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현실로 올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오늘은 그 전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6절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현실을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 두 현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바로 이 현실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우리 구원의 현실, 새하늘과 새 땅의 현실이라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마른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죄에 빠져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마랐던 자들이 받을 이 생명수 샘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목말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 샘물. 당연히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천국의 물이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 이 생명수가 무엇이라고 하시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을 통해 얻게 하실 영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셨고, 그 목마름이 영원토록 채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즉,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의 샘물을 주리라. 이 말씀이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즉, 천국의 성취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가고 계세요. 천국에 속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그렇다면 목이 말랐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말랐을 때의 상태. 마태복음 5장 6절에 가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죄인의 상태였죠. 의가 없이 죄로만 가득 차서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완전 타락한 상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결국 지옥불의 심판에서 영원토록 목이 타며 살아가야 될 죄인들의 소망 없는 현실을 목마른 자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알려주실 때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잖아요. 눈먼 소경, 뭐 귀머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 여기서는 목마른 자들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모든 목마른 현실들을 대신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수의 성령님의 생수를 부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가 죄의 삯으로 치러야 하는 모든 죽음과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죠?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몇 마디의 말이 계시죠?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였죠? I thirst.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전혀 목이 마르시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죄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 대신 경험하시고, 우리 대신 가져가시고, 지옥불에서 우리가 타야 하는 그 목마름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지옥불로 타는 목마름까지 예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누리고 계신 천국의 생명수,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삶. 여기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수도 없이 구약에서 약속된 현실인데요. 우리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나니 목이 가란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또뭘 약속하세요? 나의 신, 내 영,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복이라고 알려주시죠. 이사야서 4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산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다시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와서 다값 없이 마시라.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오직 은혜로 주어질 거라는 거죠. 죄인들은 결코 이 생명수를 살 수도 없고 사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수를 거저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은혜죠.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이 마르게 되는 것도,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을 이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절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목이 마르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나오게 하시며 오직 은혜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오직 은혜로 복음을 깨달아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목마름 채워지지 않았나요? 세상에 줄수 없는 그 헛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목이 마른 것을 채워주셨지만 여전히 목이 마른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완전한 구원의 현실을 아직은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직 죄와 사망과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며 나누게 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아직은 완전히 나누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완전 만족? 알지만 그것이 정말 완전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지만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한 목마름이 함께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그때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므로라. 곧 이날이 올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의 예수님 보좌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날마다 마시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거고요. 그때 여기 보면 강 좌우에 여러 생명나무가 12가지의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우리가 그 많은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거예요. 이제도 예수님 닮은 열매를 먹고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요, 생명수 샘물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로 채워지니까 열매가 맺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수 샘물로 채워져야. 즉, 성령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셔야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구하며 말씀으로 와야 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17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7절 이걸 보고 말씀을 맺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런데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누가 참여되어 있어요? 신부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누군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과 그 생명수를 마시고 완전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된 천국 교회. 모든 천국 성도들이 우리에게 함께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 자신의 죄인됨과 의가 없음을 깨닫고 목마른 자들. 예수님이 아니면 죽고 심판받아야 함을 깨닫는 자들. 더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간절히 생명수를 원하는 자들. 오라고 하세요.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도 이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하며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얼마나 잘했느냐?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목이 마르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럼 와서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곳에 있어서 이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얻으려고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들로 나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목마른 자들의 것입니다. 성령님은 목이 마른 자들의 것입니다. 목이 말라 나올 때에 다 내어주십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목이 마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목이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늘 인정하며 지옥불에 타서 목이 말라 영원토록 고통받고 지내야 될 우리의 현실을 늘 바라보게 하심으로 빈손 들고 나아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느 것보다 우리의 목마름을 생명수로 채워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채워주시고 또 완전히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어주시고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되었고 온전히 누리게 하실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놀라우신 천국 축복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더욱 우리로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더욱 목이 마르고 생명수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른 자들로 나아가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복음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을 채워 우리의 목마름이 날마다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목마름이 완전히 채워질 그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